히브리 12장 1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13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 이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 11장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히브리 12장 12절을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거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철저하게 소진대로 소진되어서 좌절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 나도 저절처럼 죽지 않겠나 이런 아, 내 미래는 죽음이구나 이런 그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과연 내가 이래야 되겠냐라고 하는 많은 갈등들 오갈 수도 없는 여러 가지였던 그러면서 그런 삶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진돼서 힘이 다 빠진 좌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피곤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대상들이 지금 히브리 이 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이론일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들은 그냥 단순한 설득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설득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계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오늘 히브리 11장 12장 1절부터 13절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너희가 저들과 같이 경주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와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사실은 훈련을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각도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미 히브리 11장에 계속 언급했던 바로 그런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경주를 하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주를 운동선수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말 그대로 뛰는데 경주해야 되는데 무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자해가 된단 말이죠. 100m 달리기 하는데 뭐 무거운 가방 들고 뛴다 이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 즉 장애가 되는 것 벗어버리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적인 어떤 뭐 관심이나 애착이나 아니면 뭐 자만에 빠져 있는 것 등등 정말 믿음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려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할 때 사실 뭐 다른 의미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죄 자체를 의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경주 가운데 경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얽매이게 되는 우리 연약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틀림없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 인내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뛰는데 우리의 목표점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주이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 표현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구자 대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어떤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 사실 이들 앞서 참된 선구자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텔레이 오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쓸 때의 텔레이 오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르케곤과 텔레이 오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딱 쓰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르케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우선적으로 행한 자의심과 동시에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즉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텔레이오테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그분은 믿음의 선구자요.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되신 그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보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탁월한 어떤 그 일을 행하셨고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우리의 목표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는데 완벽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자기 목표 주심이 있지 않냐. 그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라. 경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의 어떤 기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나름 여러 가지 표현으로는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이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사실은 우리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고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가 케카디켄이라고 하는 완료시상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시사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었던 그 본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해라 라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수신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곤한 상황이고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일이라고 하면 그분이 겪었던 고통은 만이고 십만이고 영원한 고통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구절이 들어왔어요. 이 전후 문맥을 봤을 때도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야 우리가 죄 문제가 많은데 이 죄를 내가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3절에 이제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표현으로 악의 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라고 얘기할 때 이 죄는 악의 무리와 싸우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순교를 당했지 않냐? 아직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 얘기예요. 많은 여러분이 니네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피곤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 않냐. 아직 그런 큰 고통이 오진 않았지 않냐. 그렇게 악의 무리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아직 당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를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과 수치와 죽음에도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지를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5절부터는 어떤 이렇게 어려움 당한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위한 징계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제 아들이 너희에게 말한 그 권면을 완전히 잊었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떤 수사학적인 의문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처럼 얘기하는 그 권면,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이 너에게 말한 그런 권면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었냐,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바로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징계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의 아들됨이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받음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차원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처럼 너희를 대우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런 징계가 없다. 그럼 너희가 아들 아닐 수 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지만 인간의 징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허락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공경하지 않았냐.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완벽한 분인데 완벽하신 그 영의 아버지를 공경 안 하는 것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영의 아버지께 당연히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잠자다가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릴 때 그냥 사람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할 때 그냥 먹는 것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은 영적으로 해야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다루심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징계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여지겠지만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큰 뜻을 모르면 그냥 힘든 것만, 그냥 아픈 것만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미래를 두고 볼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킬 때요. 아이들은 그냥 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우리 아빠는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자기 놀고 싶은데. 열심히 뭐 유튜브 보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씻으라, 뭐 이빨 닦아라. 이게 다 귀찮아 보이고, 심지어는 그거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얘기할 때, 이거 안 하면 너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정말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데 이게 기쁨보다는 막 부담이 되고 어떻게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말 고유의 이 성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또 한편 영적인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있다고 하면 그냥 사생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 말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 수신자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슬퍼 보일 뿐이에요. 암담할 뿐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 끌려가서 먼저 순교당하고 어머니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아버지 그 나무에 매달려서 단체로 죽음을 당하고 엄마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형제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예수님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잘 보니까 유대교로 전환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도 안 받는 거 안 맞는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그런데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암담하겠냔 말이에요. 당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지 않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만 죽음으로 더벅더벅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야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 던져두고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뭐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꼭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겠냐.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땐가 우리에게 직면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히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사도행전 들어서자마자 처음부터 수면 위로는 전부 핍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핍박이었고 끝까지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핍박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이 복음이 불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가 그러할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바로 우리 미래에 혹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언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상황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동시에 지금 어떤 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 상태로 지금 저는 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마저 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곧은 길을 만들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믿음이 달림없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도달하게 된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참 목표 그거를 곧은 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곧은 길을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라. 도전해라. 시련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쩌벅쩌벅 떠벅떠벅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올바로 계속 고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논리,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뭐 너무 떠도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정보,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 배경에 있는 이런 상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고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를 목표로 향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올인하면서 경주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가는 길 중에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같은 환경이 많이 있을지라도, 피곤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고 다른 교회보다 괜찮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고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